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과 율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아마 부자 청년에 대한 스토리 맨 끝부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 수 없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서 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다고 한다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교회 교인들도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십계명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막 십계명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근거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십계명은 크리스천들의 좌표라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왜 뭐 교회도 그 붙여놓잖아요, 십계명. 찬송가에도 보면 뭐 앞뒤로 주기도문 아니면 뭐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과연 신약 교인들이 십계명을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고 십계명을 지키느냐,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구체화하셨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약 교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으면은 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갈라디아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기는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다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이제 그걸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니까 아,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칭찬을 아마 받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말을 바꾸면 자신의 그런 경건 생활에 대한 확인을 받고 마음을 놓고 싶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그 영생을 토라라고 생각했어요. 토라가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토라는 것은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한 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토라는 위대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현세와 오는 세대에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안하다. 농사의 수확이 보장된다.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사회가 안정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안녕보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렇다. 복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럼에도 부자 청년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 무엇을 해야 그런 넘치는 복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께 묻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겠습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퍼스널한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명 준수 이외에 별도의 어떤 일을 행해야 풍성한 축복을 상으로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아마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다른 일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이고 또 그 한 가지를 내가 행하면은 하늘의 축복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 맡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상을, 복을, 풍성한 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심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왜 부자 청년에게 계명 준수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만일 크리스천 삶의 좌표가 십계명이라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준 율법 준수 명령은 그건 뭐 당연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도에서 율법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는 것이 본 스토리가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교회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열쇠가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었어요. 특별히 뭐 경건하지 않아도 유대인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뭐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다 믿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도 국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열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유대인이라면 다 그걸 따라가서 잘 지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계명들을 지적하신 것은 그러면 십계명 전체가 유효하다는 뜻인가 그거예요. 혹은 계명 중수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었을까? 뭐 그렇다면 부자 청년은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분명 계명 준수 이상의 어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돕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율법 자체를 준수하라 그런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일반 바리새인들도 그걸 다 가르쳤어요. 율법 준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뭐 십계명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구태 부자 청년을 보고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특별히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언급하신 목적은 뭐냐면,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신,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율법을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언급하신 것은 율법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뭐 종전에 뭐 지금까지 해오는 일반적인 해석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 준수를 하라 하느냐 그것을 언급하신 까닭은, 율법 준수가 함께 율법이 지향한 이웃사랑, 그것이 그 일에 있어서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했으니까요. 그걸 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누구도 영생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이 종례 해석이에요. 뭐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본문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은 자기 힘에 의한 어떤 행위 구원이나 믿음에 의한 혹은 뭐 은혜 구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영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 하고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분, 그죠? 그런 사람에 대한 일종의 예의고 또 잘 보이려는 시도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말을 꼬투리를 잡듯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선생님이 하고 무릎까지 꿇고 그러면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시지 않겠어요? 그 청년을 격려하고 말이죠.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실 법한데, 그러지 않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조금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 좀 황당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려면 하나님 보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 존칭이나 이런 것을 나에게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이 두 부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분과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네, 과연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이제 선하신 분으로 존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건 뭐 사실이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병든 자들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뭐 친절하고 자선 많이 행하고 다른 사람 돕기 좋아하고 그런 너그럽고 후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좋은 선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공자, 명자, 노자, 뭐 율곡 선생,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부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많은 선생 중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더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는 과연 누구이겠느냐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의미에서 선하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온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에게 정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정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그 단순한 선한 선생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이런 전격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을 순종하려면은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훌륭한 납비 정도라면, 훌륭한 일반 선생님 정도라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재산이 걸려있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께 다 아낌없이 나눠주고,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날마다 따르면서 동고, 동락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는 질문은 무엇을 보고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내가 선하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은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그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부자천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바로 너 앞에 있다. 그분이 바로 너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그런 명령을 하시느냐 그죠. 세상에 어떤 납비들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을 못하죠. 그냥 와서 내게 배워라, 지식적으로 배워라. 뭐 그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납비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빈몸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납비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는 누구냐? 결코 다른 훌륭한 일반 납비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선한 다른 납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인물이죠. 그런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대속주로서의 권위를 품고 오셔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유니크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의 선하신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먼저 예수의 정체를 알고서 영생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에 대한 암시였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타 종교에서도 뭐 창시자가 있고 하죠. 그렇지만 그 창시자의 종교 사상만 있으면은 그 종교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 설립자, 창시자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상 뭐 다 타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고 없잖아요. 그래도 그 종교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면 기독교 사상이나 가르침의 근거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인격체로서 믿고 그것으로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끝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을 완전한 순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형당한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현재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한 선한 나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절대적이고 신적인 차원의 선하심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얻기를 원했던 그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영생을 공급하시는 근원이 아니시라면은 그런 말을 부자 청년에게 요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본래의 의도에 보다 가깝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율법과의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라, 그것을 준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십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실 때까지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이 되도록 국법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으로 준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을 때 그럼 됐다고 하시지 않고 매우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무엇이 이상하죠? 예수님은 율법 준수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다 지켰으니까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도 율법 준수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을 아무리 읽어도요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런 명령 없어요. 놓고 다 팔아가지고 완전히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빈손으로 하나님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세법에 나오지도 않은 특별한 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율법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죠.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율법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법을 자신의 명령으로 대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신의 말을 순종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모세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분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시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생활이 근간이 되는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모세법을 배우고 그의 명령을 따르려고 힘썼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위,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종의 계시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세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가 가르쳤던 모세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계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법은. 왜요? 모세법이 지향하고 바라보았던 예수님 자신이 실체로서 오셨으니까 자기의 할 일이 다 끝난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의 최대치가 다 이제 소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뒷자리로 물러서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신약교회에서 모세를 앞자리에 밀어넣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 대속을 알렸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율법을 대변하는 모세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대변하는 엘리야가 떠나고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떠나요? 그들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께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모세가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잘난 랍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권위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원했던 영생은 모세법의 수준을 넘어가는 이웃사람과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삶에서 체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영생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단순히 뭐 선한 선생님으로 대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예수님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도덕가입니다. 뭐 이렇게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은 부자 청년은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존경하고 그 앞에 무릎까지 꿇을 수 있지만 그분을 향해서 막 달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서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참 돌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라.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그거 무슨 죄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재물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면 그 재물은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신적 신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가 바라보게 했던 바로 그 구속주 메시아다 하는 것을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법을 넘어가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권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처음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돌아갈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절망과 자기 연민과 실패감과 수치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너무도 가까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가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구속주로 대속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이 부자 청년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못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대속주로 우리는 다 믿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인 줄 알아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세를 의존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저 모세의 수준으로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십계명이 우리 크천 삶의 좌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증언한 그리스도를 제쳐서 두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구약시대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전혀 뭐 무익하다나 쓸데없다거나 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대상과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신약 백성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국가법으로 주신 법입니다. 신정 통치를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는 때까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잠정법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신약교회는 더 이상 모세법에 의존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모세법의 수준을 상회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법을 바라보았던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와 가르침을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 때 눈이 얘기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모세법을 예수님을 따르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나인 예수님을 오로지 나의 유일한 좌표로 삼고 그분을 붙잡고 살면은 그 모세법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키게 돼요. 그냥 그, 왜냐면 그건 지나가는 거니까. 예수님 저기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가면은 이미 모세법은 거기 다 지나와서 보니까.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수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모세는 벌써 뒤로 쳐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모세법을 능가하는 산상부원의 예를 들면 산상부원의 가르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세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문제가 그냥 해소되고 말아요. 모세율법이 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법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선포가 됐을 때 그때 선포된 법의 그 골자를 보면은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랑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법은 이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안 하면 구속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법에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사랑하라는 말 나오긴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이거든요.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웃사랑에 대한 지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웃사랑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웃사랑은 동족입니다. 동족. 동족의 울타리 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는 그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뭐 모세가 오경에 들어가지만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 설교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 자주 나와요. 근데 그것은 율법을 받고서 40년이 지나서 설교할 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었던 잠정법이었어요. 그래서 목표에 이르면 더 나은 것으로 대치되어야 할 그런 성격의 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율법은 사랑을 지향하는 화살표였어요. 율법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공시판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모든 시대에 영원히 적용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21세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생명공학이라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슈로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 그 뭐 모세법을 들여다보면 대답이 나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법은 훨씬 이전 시대에 한해서 그때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21세기의 이슈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가 있는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시대에 영원히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대법도 그렇잖아요. 자꾸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새 법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법은 더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고정돼서 프레임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 현대사회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걸 더 집어넣어야겠다. 몇 조 몇 단에 넣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법이라는 융통성이 없죠.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쓰기가 좀 불편한 말이긴 한데요. 뭐 구태 우리가 법법하니까 막 예수님의 가르침도 법이라 칩시다 일종의. 그리스도의 법은 일반 법하고 전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모세법하고도 다르고 히브리법하고도 다르고 그게 뭐냐면 그 백성을 인도하는데 무엇으로 인도하느냐면은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이 자유로 인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법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율법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하신 성령께서 보시고 바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나 민족이나 문화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율법이 어린아이 시절의 지침이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년을 위한 종합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조명하시고 그 본뜻을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이나 아주 공고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축복에도 한계가 있죠. 예수님의 생명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받고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해서 살수록에 더 풍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영생이 뭐죠? 영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온갖 형태의 풍성한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신자라면 현세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내세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세 상으로 쌓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넘치게 풍성한 복을 받고 이 죄 많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따르고 세상의 어떤 공식을 따르고 처세를 따르고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이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크리스천들이 받는 이익은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체험합니다. 그런 체험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런 복이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가깝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상기하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